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소니 영화사가 우여곡절 끝에 영화 더 인터뷰를 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국 민간 인사들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에서 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이 지낸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식료품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가 성탄절인 25일 미국 극장가에서 개봉됐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서부터 상영 결정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영화인데요. 자, 먼저 개봉 네. 결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니 영화사의 영화 더 인터뷰가 성탄절인 지난 25일 미국 내 일부 독립영화관에서 개봉됐습니다. 소니 영화사의 마이클 린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더 인터뷰의 상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상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린튼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좀 더 다양한 방영 수단과 영화관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많은 관객들이 더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대변인은 더 인터뷰가 미국 내 200여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영화 더 인터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코미디 영화죠. 더 인터뷰가 개봉되자 미국 국민과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유수의 통신사와 CNN 방송 등 취재진도 영화관 앞에 몰려 취재에 나섰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 상당수가 재미있고 코믹하다는 평가를 한 가운데 시나리오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는 논란이 있는 영화다라는 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웨스트엔드 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한 한 백인 남성은 더 인터뷰를 B급 코미디 영화로 평가한 뒤 아무리 코미디라 해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구를 하고 여성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는 시나리오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의 시네마 빌리지에서 영화를 본 한 중국계 미국인은 아주 재미있었다. 북한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벤 그루드라고 밝힌 백인 남성은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는 영화지만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이 영화를 전 세계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비디오, 또 소니가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 등에서 주문형 비디오 형식으로 이 영화를 유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더 인터뷰를 인터넷으로 한 차례 보는 데는 미화 5달러 99센트, 또 컴퓨터에서 내려받기를 해서 보는 데는 14달러 99센트를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영화 더 인터뷰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당초 이 영화는 네. 개봉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였죠?
예, 영화 더 인터뷰는 애초 대형 영화관 체인을 포함해서 미국 내 3천여 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자칭 평화의 수호자가 9.11 테러까지 거론하면서 위협하자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소니 영화사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3편을 포함한 회사 기밀 등이 모두 노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던 소니 영화사가 상영 취소 입장을 번복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해킹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9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조사 결과 북한 당국이 이번 해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을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나 예술에 대한 무지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표현예술인 영화를 파괴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북한에 그만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니 영화사도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반북단체의 공격이거나 또는 미국의 보복 조치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북한의 인터넷망이 불통된 것도 소니 영화사의 영화 개봉 전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소니 영화사의 더 인터뷰 개봉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고역을 치른 소니 영화사의 입장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가 더 인터뷰의 상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독재자들이 미국에 검열을 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에 더 인터뷰의 개봉이 결정되자 미국은 자유 언론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나라라고 전제하면서 소니 영화사와 영화관들이 미국인들에게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린턴 소니 최고 경영자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집단에 의해 회사와 직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영화를 배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지금 자신들의 싸움이 무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이버 범죄가 결코 자신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봉 취소와 번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한 비례적 대응을 초월해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인터뷰의 개봉이 결정되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AP통신에 영화의 배포와 상영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 참사관은 다만 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해킹된 것은 북한과 연관이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한 미국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상영 취소와 뒤이은 번복 결정으로 더욱 관심이 쏠린 영화 더 인터뷰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리가 네.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표결 결과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한편 찬성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호주, 르완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례가 북한 말고 또 있었습니까?
네. 인권과 관련한 현안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짐바브웨와 2006년에 미얀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고 유엔 총회의 결의를 반영해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에 북한이 처음입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뒤 이달 5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됐는데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리 안건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정도로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석상에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또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안보리는 언제든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번 의제 채택 투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더욱이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서 결론이 나면 일단 안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유엔의 네. 북한 인권 사무소가 곧 서울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내년 3월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에 내년 3월까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엔 측과 시설 임대와 관련한 계약 조건을 놓고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외교부의 유치 협정 작업과 진행 속도를 맞춰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 조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그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는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 민간 인사들에게 친서를 보내서 그 내용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 이 친서들 네.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는 지난달 24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비서가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접수한 친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정은 회장의 이번 방북은 박지원 의원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에 조화를 전달한 것에 북측이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희망해서 성사됐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 제1위원장의 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표시한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희호 이사장에게 보낸 친서에서는 또 내년 봄에 따뜻할 때 오셔서 편히 쉬고 가시면 좋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현 회장에게 보낸 친서에는 현대그룹의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서를 전한 북측 인사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비서여서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측 인사들과의 환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측의 김양건 비서와 만난 김성재 전 장관은 김 비서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양건 비서가 금강산 관광과 오이사 조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들의 서로들을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또 내년이 6.15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다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과 현 회장은 따로따로 김 비서를 만났었는데요. 현 회장의 경우에는 김 비서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새해에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성재 전 장관은 김양건 대남 비서와의 환담에서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재 전 장관은 지난 25일 김양건 비서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가 내년이 6.15 선언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 비서는 특히 그동안 북측이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웠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16일에도 원동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한 박지원 의원에게 대북전단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돌발 행위가 없어야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뤘다고 김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전한 대로라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발언이 당국 간 대화가 아닌 민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모든 남북 현안을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만약 북측에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당국 간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는 자리였다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서 낙관적인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 전달은 북측이 민간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해서 북한의 내년 신년사에서는 보다 통 큰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한국에는 많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스터2의 노래 함께 하시죠.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모르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루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너무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있는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fedele, Dio è luce e in Lui non c'è tenebra alcuna. Da parte del popolo invece si alternano momenti di luce e di tenebr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수상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사태를 비판하면서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첫 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계 안팎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행보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로마에서 열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려는 고향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도 차라리 여행 경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즉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교황 관저가 아닌 수수한 방문객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대 초반 예수회 신학교에 들어가며 성직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는 수도사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아 30대 중반에 수도원 원장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성지도자로 활동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992년 주교가 됐고 1998년 대주교, 2001년에는 추기경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주교가 된 뒤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음식도 손수 해먹으면서 청빈함을 유지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성직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세월호 침몰 사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방문한 터키에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포옹하면서 화해를 촉구했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집전한 미사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이 전쟁과 박해, 노예 제도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한다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간구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 일본에서 이 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얼마 전에 열린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열린 특별 국회에서 아베 총리를 제97대 총리로 재선출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제90대 총리를 했었고 또 최근에 제96대 총리로 내각을 이끈 데 이어서 이제 3차 아베 내각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1월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성공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의원을 해산하게 된 배경이요.
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이름을 건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계속 부진을 겪고 있고요. 또 이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에 다시 치른 중의원 총선의 결과는 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다시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위기를 딛고 오히려 이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이제 5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한 총리였는데
네.
아베 총리도 이번에 3차 내각을 이끌면서 그 이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네, 그럼 이 내각 구성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방위상만 교체가 됐는데 이 방위상도 이제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방 의장입니다. 지난 10월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에토 아키노리 전 방 의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고 후임으로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이 신임 방위상으로 임명이 됐는데 과거 고이치미 정권에서도 방위청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내각에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앞으로 새 내각이 풀어야 할 숙제도 참 많다는 지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시급한 건 경제를 회생시키는 문제인데요.
네.
아베 총리는 앞서 이제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기존의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단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양적 완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자금을 이제 시장에 계속 막대한 양으로 투입을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가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해서 기업이나 이런 다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인데
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그만큼 돈을 계속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 원전 발전을 이제 중단한 이후에 석유다 같은 이런 연료 수입이 높았는데요. 이런 이제 정부 부담 때문에 이제 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그것이 오히려 큰 이제 반발을 샀죠. 특히 이제 아베노믹스가 올해 초에는 사실 반짝 효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수출도 늘고 또 주식도 크게 올랐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이제 시급한 과제고 이 밖에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베 내각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 사안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집단 자위권 도입 또 이제 3분의 2 이상 중의원 의석 확보하면서 평화헌법 개정하는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반대도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등 이 주변 나라들은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범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3차 아베 내각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직설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또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의미 있는 해를 맞아서 두 나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아베 내각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좀 껄끄러웠던 이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역시 이제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유권 문제, 또 역사 인식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일본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아베 총리가 다시 이제 총리로 임명일에 지난 24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또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고위급 인사가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 여러 명이 이미 부패 혐의로 낙마한 바 있는데요.
네.
또 한 명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지난 22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공산당 통일전선부장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네.
이 정협 부주석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링 부장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링 부장도 이미 이런 이 조사와 나중에 이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숙청이 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또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등과 함께 신 4인방으로 불리우는 그런 과거 핵심 권력 실세였습니다. 한때 핵심 지도부인 정치국원 진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들 정도였고요. 특히 5남매가 있는데 일찍 사망한 형을 빼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이 공산당 주요 간부에 오르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신 4인방에 속했던 나머지 인사들이 몰락했고 그래서 링 부장의 낙마도 예상이 됐던 것이죠.
네. 구체적인 혐의가 뭐라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엄중한 기율 위반과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도 공개가 되겠죠. 하지만 앞서 중국 외부의 이제 중화권 매체들이라고 하죠. 이런 중화권 매체들이 여러 가지 소문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4남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생 링완청이 조사 중에 자백한 산지성의 비밀 장소에서 뇌물 등으로 받은 금붙이와 미술품, 곰돌, 골동품, 또 귀금속 이런 것들이 트럭 6대 분량이나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또 당시에 이제 링완청은 그렇게 뇌물을 준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지난 2012년에는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 페라리 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미 그때 이제 큰 타격을 받았죠.
네, 그랬군요. 자, 링 부장이 신 4인방 중 한 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시 주석 체제 들어서 결국 이 4인방이 모두 몰락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인방 중에 가장 고위직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 저윤캉은 기율 위반, 뇌물 수수 또 국가기밀 누설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당적 박탈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등이 이 저윤캉의 혐의는 반역 혐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오면서 뭐 사형까지도 내쳐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또 후진타오 주석 당시 군부 실세였던 휘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도 이 부패 등의 혐의로 이미 당적이 박탈됐고요. 병원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석이도 부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던 사건인데 지난 9월에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이 한때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었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던데요.
네, 역시 뭐 중국 외부의 여러 중화권 매체들이 그동안 계속 보도해온 내용입니다. 시 주석의 반기를 들었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모의를 했었다가 이제 발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시 주석이 링 부장을 숙청하면서 사실상 과거 자신의 정적이었 던 사람들 이 4인방을 모두 제거했고 더더욱 1인 집권 체제를 확실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정부가 곡물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요?
네, 역시 이제 러시아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5일에 내년 2월 1일부터 수출용 밀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는데 보통 관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건에 오히려 관세를 붙이면서 수출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날로 치솟는 이 국내 식량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단편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제 밀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최근에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연초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밀을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밀을 판매하면은 루블화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외국에 밀을 팔게 되면 달러화로 이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너도 나도 이 러시아의 많은 밀 수출 기업들이 외국에 대한 수출을 늘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나오는 밀의 양이 줄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에서는 서방 제재,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럽에서의 식료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미 부족한 식료품을 또 외국으로 또 더 수출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수출용 밀에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을 막고 국내 곡물 가격을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떨어뜨려 보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굉장히 비상적인 조치인 거죠.
네. 이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뭐 날로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또 루블화 가치 하락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빵, 우유, 뭐 달걀 이렇게 러시아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또 이제 긴급 급한 대책으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리스 만트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에 이런 생필품 생산업체들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정부가 합당한 입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장관들의 연말 휴가도 취소됐다고 하니까 뭐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 봅니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휴가를 가지 말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연말 연휴가 길다. 누구에나 쉴 권리는 있지만 올해만큼은 그렇게 긴 연휴를 보낼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또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뭐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하겠죠.
네. 자,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겪는 배경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큰 이제 수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이제 배럴당 100달러, 올해 초만 해도 100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에 50에서 6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신러시아 성향의 반군을 이제 지원하면서 내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서방들이 제재를 가했고요. 이런 제재도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을 뽑았습니다. 자, 남북한에서도 선정이 됐네요.
네,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BBC 방송은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로 남한,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빚었던 이순석 선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요. BBC는 국가적 재난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이제 젊은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을 이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고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친 선장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특히 이제 얼마 전 재판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을 선정한 배경도 밝혔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여정은 연초부터 관심에 집중이 됐던 인물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BBC는 김여정에게 떠오르는 권력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9월에 발목 수술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등장한 이후에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이 됐다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일 주목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떠오르는 권력 김여정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사실 국제사회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졌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해 20대 중반 정도로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인 고영희의 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제 어머니가 같죠. 김여정은 1990년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활발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어떤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서 보면은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물론 뭐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이 많이 비쳤었죠.
예.
특히 이제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 통신이 김여정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앞서 이제 신사임방 중에 한 명이었다가 낙마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꽂혔는데요.
네.
마윈 회장의 경우에 이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회장인데 원래 이제 평범한 교사를 지내다가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되던 시기에 빠르게 이제 시류를 타고 회사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된 인물이죠. 특히 올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지난 9월에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꽤 큰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되면서 개인 자산이 195억 달러로 하루아침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네. 자,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도 아시아 뉴스 인물로 선정이 됐군요.
네, 이제 시위대 전체를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홍콩 학생 시위대가 민주화 시위를 이제 촉발을 했고 또 꽤 오랫동안 시위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위대가 물론 뚜렷한 성과 없이 해산되기는 했지만 시위대도 어느 정도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아시아에서 올해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의 인물로는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던 이 파키스탄의 10대 말랄라 유수프자이와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새로 취임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자들도 뉴스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곡으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연속극이죠. 미생의 삽입곡 이승열의 나라 전해드릴게요. 201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에는 여러분 모두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모든 가시 남자이고 알리 들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지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을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Tune.